2014년 11월 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처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분명하고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고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성경 부분 장절을 집중해서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여기서 하시는 말씀하고 저기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과 또 다른 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상반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좋은 지침은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비추어서 지금 드러난 이 말씀과 모습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균형 있게 또 훨씬 더 건강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쭉 관통해서 흘러가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혹은 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자면요, 언약에 대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 그것이 단지 뭐 모세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또 뭐 이삭과 맺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새 언약까지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혹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부분들이 또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의 그림을 보면은 성도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좋은 그림으로 모델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뭐 메시아에 대한 거나 아니면 회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 두 장하고 마지막 두 장만 딱 떼가지고 붙이면은 완벽한 스토리라고 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딱 떼가지고 붙이면요, 완벽한 그림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이제 딱 그게 붙이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회복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것도 모두 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모습들,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뭐 그냥 황금길이 깔려있고 보석들이 널려있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은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나 맥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넋두리하듯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쭉 나오는데요. 기준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 왕이었느냐. 왜냐하면 그 왕들 중에 보면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가지고 또 부강하게 한 그런 왕들도 있고 나름대로 업적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업적들을 인정할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했는가,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력을 모았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늘에서는 무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무명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유명한 중보기도자일 수 있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하늘에서는요, 그 사람의 중보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셨던 것들을 하늘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또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해 주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랬다 저랬다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보면은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한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배경으로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신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 그리고 아세다로 신의 말하자면은 전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요, 이 바알신과 아세다로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아주 악독한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합 왕도 다 넘어갔고요. 왕이 넘어가니까 뭐 온 나라가 전부 다 바알신에게 돌아섰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합 왕에게 딱 나타나가지고는 나의 말이 없으면은 수년간 비가 없을 겁니다. 가뭄이 들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다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오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3년의 그 가뭄 끝에, 그래서 얼마나 그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3년 뒤에 딱 나타나가지고는 다 모으라는 거죠. 갈멜산에 850명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각자 다 해놓고는 거기서 막 가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신이 그 제단에 응답하는지 보자. 이게 막 하는데 그 850명이 막 춤추고 막 부르짖고 난리도 아니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자해를 해가면서 막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 자해를 해가면서 막 쇼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혹시 좀 더 크게 한번 해봐라. 혹시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크게 부르짖어봐라. 막 난리치는데도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한바탕 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내 제단에다가 물을 많이 훨씬 더 많이 붓고요.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여기 불이 붙더라도 어떻게 우연히 누가 옆에다가 그냥 불길을 갖다 대가지고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들이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와 드려진 제물 가운데 불로써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한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이 열리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50명의 그 바알신 선지자와 한 명의 하나님의 신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거기다가 기도했더니 3년간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정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은 바알이 참신이냐 너희가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칼에 정말 이방신 바알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참신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왔더니요. 생각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오히려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정말 독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전파하는 그 신의 말하자면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칼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불러서 이렇게 보여줘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개의치 않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로 돌아서게 했는데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합에게 얘기하고 3년간 가뭄이 있고 다시 나타나서 얘기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제 하나 남은 나의 목숨까지도 이세벨이 찾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뭄도 선포하고 능력 대결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도 증명하였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850명 다 싸그리 죽여버렸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탈라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나마 남은 유일한 소망이었던 나 하나마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손해도 보고 했는데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이겨내고 버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게 내 자신에 대한 거든 어떤 관계에 대한 거든 비즈니스에 대한 거든 자녀에 대한 거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부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푸념과 절망 섞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뿐이라고 믿느냐?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감춰둔 사람들이 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앞이 깜깜하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가능성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이 남은 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나무의 열매의 어떤 자체 무슨 어떤 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둔 거죠. 그것을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범죄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후손, 단수로 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범죄케 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세우고 여러 가지 모세들 통해서 일하시고 다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 막 절망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버린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태어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겠다. 왜?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 그 자기 자신들이 열었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해서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셋의 계획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가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다 변질되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육체가 되어 버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시죠.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처음 주셨던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 쓸어버리고 노아, 의인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노아의 가족에서 파생되어져 나가는 후손들 가운데서 변질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그 절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 당시에 높은 고층 건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건설해보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또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빼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능력, 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더 무섭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버리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무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싹틀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싹틀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이었는데요. 12장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주목하시고 불러내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델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 나라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선민, 그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요, 이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 지금으로 하자면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흘러가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이 된 사람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고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다 나중에 70명의 가족이 다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400여 년 동안에 아주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또 가나안 땅의 그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풍요와 부요의 신인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지스라고 하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가지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럼 막 좋아하고 고마워하다가 또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핍박받으면 또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또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건져내십니다. 그럼 막 또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또 죄에 빠집니다. 이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신 모습에 딱 맞는 왕이라는 거죠.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뭐 그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큰 실수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로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주가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또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남유다로 분열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등장한 여러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쭉 흘러가는 이런 큰 관점들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냥 자기 하나 남았다고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구원의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 또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나왔던 것들, 지금까지 겨우겨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남아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절망과 갈등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저 나 하나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제 나 죽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그 약속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보이지 않고 만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정치적인 관심들이 막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랬고요. 아버지인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았던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과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거라는 거죠.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끝입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도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7,000명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내가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다. 가장 깜깜한 어둠이다. 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될 필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건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면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남은 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또한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이들 또한 다시금 본뿌리에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남은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원래의 뿌리에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다라고 하면요,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최근 얼마 전부터 자꾸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셔가지고요,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불안한 정세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통일이 되자면은 막 들어가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문만 열리면은 가서 북한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남겨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처음의 모습들, 그 초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변질되었고 너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교사들을 보낼 때 중국은 뭐 너무 알려져 있는 나라고 일본도 알려져 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알려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중국을 오가던 조선의 상인들, 그 상인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고는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성경을 그 조선말로 번역하기 시작하고요. 쪽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쪽복음으로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걸 몰래 조선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나누고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보면은 조선 땅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것과 또 조선말로 된 쪽성경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데 자기들이 중국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 접하고는 그 막 열심히 막 성경도 번역하고 그거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모이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최초로 7명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배출되죠. 우리 민족 최초로 안수받은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안수받은 7명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배출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7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됐을 때 딱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7명 중에 한 명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제주도는 외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아마 기억할 텐데요. 제가 목사고시를 보러 가는 그 길에서도 이제 막 가면서 이제 저는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서 또 문제를 뭐 이렇게 물어주면 제가 답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가는데 그 초대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문제를 내는데요.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시험 보러 가면서 시험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은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자기들이 가가지고 복음 접하고 성경 번역해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지대한 공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고 해가지고 정말 고귀하게 정말 귀한 7명의 목사님들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헌신하여 드리면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최근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천하셨죠. 1912년 총회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 중국 산동성에 그때 파송했던 분이 이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100세가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셨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는 하는데요.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적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에 남겨두신 자들은 분명히 우리를 일깨우고 첫사랑과 희생의 겸손함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 맡았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뜻처럼 이들을 통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불러주신 이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되어져가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역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Don Potter의 I Have a Light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드러내며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 have a light and it always shines shines in the day and it shines in the night when the dark days come the sun is in bright I will be shining cause I have a light yes I have a shines in the night all through the night when the dark days come the sun isn't bright yes I will be shining cause I have a light oh I have a shines in the night when the dark days come and the sun is bright I will be shining cause I have a and it always
darkness shines in the